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우리가 오늘 9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쳤던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러티브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 은혜 베푸셨던 달락이 끝이 나고 여지껏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너희는 저의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지금 세 번째 사건인데요. 이 본문이 사실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29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4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절부터 29절은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21절부터 29절은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앞에 나왔던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 명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신 거죠. 내려와 봤더니만 주님이 없는 사이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아예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이 아마 논박을 하고 제자들이 또 변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다시 내려오셨어요. 1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주님께 찾아온 거죠. 사실 이게 상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힘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원래 제자들을 찾아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자들이 이걸 해결을 못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논리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게 이 아이 아빠입니다. 이 아이 아빠가 마음이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 아이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를 보시면 아버지가 중간에 급하니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이 아빠 이야기를 보면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했습니다. 이 짧은 말 안에 모든 상황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면 이렇게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상황을 잘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이 예수님 향해서 이 아버지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벌써 호칭부터 이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나왔는지 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 아이 아버지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선생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선책으로 제자들에게라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능히 하지 못했다. 이래서 상황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전개가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하고 아이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한테 꾸지람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도대체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너희가 도대체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책망입니다. 책망인데 책망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쳐줬다,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귀신 쫓아내지도 못하고 이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이 능력 행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데리고 왔더니만 귀신이 발작을 해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꾸지람하신 내용은 그 옆에 있던 아이 아버지도 같이 듣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아이 아버지에게는 간접적인 설교이기도 하죠.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해했을 거예요. 아, 제자들이 이 문제 해결 못한 건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했으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가? 사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첫 번째 제자 파송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 파송을 받았을 때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본 적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감당해 본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그 모습 그대로 감당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 아버지에게 조금 기다려보시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안심시켜놓고 데리고 있든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님 지금 오십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아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장면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기다려봅시다 하지도 않고 그런 양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보면 예수님 우리가 이러이러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 문제 해결을 못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광풍 사건이든 야이로 사건이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귀신이 발작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역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꼭 생각해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했는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뉘앙스나 다른 맥락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주님께서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주제가 과거로 돌아갔어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이전에 다 끝났다고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셨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 중에서도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는 그런 내용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걸 다 충분히 흡수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시작하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신앙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작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리키시면서 더하기 빼기는 끝났어요. 이제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가신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갔는데 지금 문제는 곱하기 나누기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더하기 빼기 문제를 만난 상황에서 제자들이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뭐 우리 아들도 앉아있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우리 정진이가 학교 가서 시험 봐서 틀려갖고 와서 애들 엄마가 심란해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왔더니만 여보 쪽지 시험을 봤는데 애가 문제를 4개를 틀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두 문제가 몇 개인데? 그랬더니 8문제를 봤는데 4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를 봤는데? 그랬더니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1학기 때는 더하기 빼기라고 2학기 때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니까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해서 곱하기 나누기를 시켰어요. 근데 2학기 개학을 했는데 쪽지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곱하기 나누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에서 나왔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잊어버려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못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반토막 50점을 딱 받아갖고 왔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더하기 빼기 정도는 넘어가자. 그건 이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가자 했는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믿음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게 바로 지금 본문이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항상 반복되기도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해결했던 문제, 지난번에 넘어갔던 문제들을 오늘 만났는데 다시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면 이게 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이 어느덧 감사하게도 또 그리고 한편으로 아쉽게도 2018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믿음 가운데 해결한 것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되면 그런 일들이 없느냐?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혹은 은혜로 해결했던 문제들 또 우리가 잘 넘어섰던 문제들을 2019년도에 또 만난다고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막 바들바들 떨거나 막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정도의 문제들은 또 만난다 할지라도 아, 주님 은혜로 잘 넘어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는 조금 더 다른 문제 조금 더 다른 수준의 믿음 그런 것들을 주님께 구하고 또 그런 믿음을 또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작년에도 먹고 사는 문제, 올해도 먹고 사는 문제, 내년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막 흔들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 그 문제는 또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은 잘 덮고 다른 부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부분들의 또 믿음으로 우리가 진일보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바람은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안 그런 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제자들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잘 받고 주님께서 다른 걸 권면하시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자 믿음의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걸음 이제 우리가 다 넘어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덮고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지 말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또 집중하는, 또 거기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참 1년을 잘 돌아보고 감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또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곤 하지만 주님께서 해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경험들을 하였으므로 또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을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걸음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새해 2019년도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